MBC 정오 종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수요일 MBC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2주 만에 처음 열린 당정대 협의에서 1차와 2차 추경을 합쳐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이 합의됐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선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취약계층과 비수도권 주민들에게는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자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상대국을 번갈아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와 핵심 공급망 확보, 안정적 AI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G7 정상회의 일정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에 미국이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란 최고 지도자가 어디 숨어 있는지 알고 있다고 경고하며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촉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시작되기 전 김 여사를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새 정부 추경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당정대 협의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당정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하면서 취약계층과 비수도권 주민들에게 금액을 추가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2주 만에 처음 열린 당정대 협의, 여당과 기획재정부, 대통령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정은 50분간 이어진 비공개 회의를 통해 1, 2차 추경을 합쳐 35조 원에 근접한 규모의 추경 편성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차등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정부, 여당은 전 국민에 25만 원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40에서 50만 원 차등 지급 방안을 검토해왔는데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오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또 인구 소멸 지역을 포함한 지방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으며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수도권 주민들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지역화폐 할인율도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더 높게 책정될 걸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추경 예산에 반영됩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정부도 공감하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입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와 의료급여, 구직급여 등에 대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에서 이번에 부족한 세입에 맞춰 당초 예산안을 다시 짜는 세입 경정을 하기로 결정해 이를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논의된 2차 추경안은 내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가 첫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회의 중 두 차례 연단에 올라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는 G7 정상회의 도중 만나 마주 앉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일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두 국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제통상환경이나 국제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깝고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일이 협력하면 서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시바 시계로 총리도 국제정세가 대단히 엄중해지고 있다며 양국 간 협력과 공조로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지난주 통화에 이어 상대국을 번갈아 방문하는 셔틀 외교 재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논의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G7 회원국과 초청국 정상들이 오찬과 회의를 함께 진행한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와 AI를 주제로 두 차례 연단에 올랐습니다. 먼저 AI 기술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AI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국제협력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안정적인 AI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새 정부 출범을 알리는 첫 국제 무대였다며 6개월간 멈춘 정상 외교를 재가동하는 출발점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G7 정상회의 도중 미국으로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참모들과 개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상황실에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이스라엘 이란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80분간 진행된 회의에서 미군의 핵시설 타격 등 미국이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참석 전 자신의 SNS를 통해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란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고 있다며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겠지만 너무 손쉬운 목표라고 적었습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 역시 대통령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끝내기 위한 추가 행동을 결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이란 공격에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구축함과 항공타격단을 아라비아해 등에 추가 배치하며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사실상 유일하게 파괴할 수 있는 미군의 초대형 벙커버스터 폭탄과 이를 운반할 B2 폭격기를 투입할지가 관건입니다. 뉴욕타임스와 CNN 등 미국 언론은 외교적 해결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상의 느린 진척 속도에 점점 참을성을 잃었다며 미군 자산 사용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전날 이란 국영방송이 공격을 받은 데 대한 보복으로 미사일 공격을 가했고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핵시설과 지휘 능력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역시 이란의 지하 핵시설 피해를 첫 공식 확인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향해 미사일 여러 기가 발사됩니다. 전날 이스라엘이 이란의 국영방송국을 공격하자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새롭고 진보된 무기를 동원해 맹렬한 공격을 가하겠다며 추가 공습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오히려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했다는 영상을 공개하며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보도와 달리 이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포착되지 않았다거나 10기도 안 되는 미사일이 날아왔다고 이란의 공격을 축소했습니다. 오히려 이란의 혈과 지휘 능력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이란의 주요 핵시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발표도 나왔습니다. IAEA는 수집된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이란 나탄즈의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이 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다만 포르도와 이스파한 등 이란의 다른 핵시설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았던 듯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김 여사를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 수사팀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식한 듯한 정황이 담긴 육성 파일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지난 4월 재수사에 착수했는데 최근 김 여사의 주식 계좌가 있던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여사와 담당 직원의 통화 녹음 파일 수백 개를 발견한 겁니다. 해당 녹음은 이른바 2차 주가 조작 시기인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파일에는 김 여사가 블랙펄 인베스트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여사가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거나 누군가 주가를 조종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두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 김 여사가 수익금 배분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해당 직원과 특정 문서를 검토하는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했는데 과거 블랙펄 인베스트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엑셀 파일에 담긴 주식계좌 인출 내역이나 잔고와 일치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랙펄 인베스트는 2차 작전 시기에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업체로 이곳의 대표였던 이종호 씨는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올해 초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이른바 7초 매매 관련 대화 기록을 확보했지만 김 여사가 시세 조종 범죄를 인식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서울고검 재수사팀은 그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김 여사를 상대로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초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본격 출범하기 전에 김 여사를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비판을 담은 공동성명을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미국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캐나다의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하는 G7 공동성명 초안이 마련됐지만 수위를 낮추기를 원하는 미국 측의 반대로 아예 채택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하는 표현은 공동성명 대신 정상회의 의장 요양문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성과에 대해 국제사회에 민주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각인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을 알리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이 대통령이 만난 정상들은 대부분 국내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한 한국 민주주의 휘복력을 높게 평가했고 새 정부 출범 환영 메시지를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은 또 지난 6개월여간 멈췄던 정상 외교의 공백이 사라졌다며 이번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는 정상 외교를 더 높은 단계로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더 집중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의 혁신위원회 설치 추진을 두고 다시 공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새로 뽑힌 원내대표도 혁신 의지가 강하다면 지금 즉시 개혁안을 실행하면 되는데 혁신위를 통해 다시 공전시키겠다는 건 많은 시민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올라서 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1도, 광주 32도, 대구 33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충남 서해안과 수도권 등을 시작으로 모레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많은 곳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7.9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전방위적 의혹을 수사할 특검의 특검보 4명이 어젯밤 임명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 여사 대면 조사 방침을 밝히는 등 3대 특검이 수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어젯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에 특별검사보 4명을 임명했습니다. 판사 출신의 문홍주 변호사와 검찰 출신의 김형근, 박상진, 오정희 변호사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지난 15일 새 특검 중 가장 먼저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 4명을 최종 낙점해 이틀 만에 임명을 마무리했습니다. 민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이루어지리라고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대면 조사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조사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건데 아직 구체적인 조사 계획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특검들도 수사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을 이끄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어제 8명을 특검보로 추천했는데 이 대통령은 이 중 6명을 5일 안에 임명해야 합니다. 조 특검은 앞서 변호사협회의 요청에 박억수, 김형수, 윤태윤 변호사를 특검보 후보자로 추천받았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을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도 조만간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입니다. 이상윤 변호사와 군 법무관 출신 류관석 변호사가 후보군에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사무실 마련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에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공간이 많이 비어있고 KT 측도 협조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 두 특검은 서초동에 둥지를 틀 전망입니다. 내란 특검은 서울 고검과 사무실 제공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고 순직해병 특검도 서초동 일대 빌딩을 특검 사무실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공병 병력 1,000명과 군사 건설 인력 5,000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우려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G7 정상회담이 열리는 캐나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북한의 파견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접수 고용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러가 불법적인 협력을 지속하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 노동자와 군인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점이 깊이 우려된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부터 해외 직구 때 필요한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매년 갱신하도록 유효기간 제도가 도입됩니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통관 고유 번호 및 해외 거래처 부호 등록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통관 고유 부호는 해외 직구 등으로 개인 물품을 통관할 때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 번호 등을 대신해 관세청이 발급하는 부호로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도용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새로 받으면 발급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부호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30일 이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됩니다.
MBC 정오뉴스 한림제약 대상주식회사 환인제약 하나은행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김상호 양승은이었습니다. MBC 정오뉴스를 마칩니다.